예. 정의로운 하느님,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그 정의로운 하느님에 대한 고민 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시작의 중심점은 탈출기의 시나이 계약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의의 하느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하느님은 뭐 전체적으로 정의의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구약 성서 내내 이 정의의 하느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근데 덜컥덜컥 거립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정의의 하느님이라는 개념에도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뭐냐면, 그러면 그 정의 하느님이 정의에 따라서 세상을 다 이렇게 잘 구분 짓고 이렇게 관리하시고 하신다는데, 근데 세상이 그렇게 정의에 따라서 흘러가는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라는 그 어떤 정의의 아주 정의로운 원칙적인 그 말대로 세상이 철저하게 그 방식에 따라서 굴러가고 있는가? 정의로운 하느님으로 세상이 그렇게 모두 설명되어지는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왜 이 고민이 생기겠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정의롭진 않죠. 하느님이 정의로 다스리신다는데 정의로 다스려지지 않죠. 그래서 다시금 이 정의로운 하느님, 시나이산에서는 그래도 무서운 하느님보다 진일보한 것이죠. 혁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탈출기나 구약 성경을 보면 아 너무 잔인하다, 하느님이 좀 그러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전에 무서운 하느님에 비하면 구약의 하느님은 훨씬 더 하느님의 모습에 더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점에서 그런 것일 뿐이죠. 그런 정의로운 하느님이지만 이런 의문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악인이 더 많은 복을 받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또 열심히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그 내 고통이 이렇게 반비례해야 되는데 반비례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 안에서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고통이 너무 많이 따를 때가 있죠. 그런 모습을, 그런 이웃의 모습을 보면서도 고민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통,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어떤 고민, 그런 고민을 잘 표현한 게 의인의 고통이라는 표현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의인의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또 하나의 표현은 하느님의 침묵. 그 일본 소설가 엔도 슈샤쿠의 그 침묵이라는 제목 맞죠? 침묵 맞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도 죽어가는데 오늘 하늘은 왜 이렇게 무심히도 팔았습니까? 라는 게 그 선교사의 어떤 자조적인 표현이 그 책 안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뭐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그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하느님의 침묵은 또 신앙인의 그런 잔잔한 고민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의인의 고통도 이어지고 하느님의 침묵도 그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이 정의로운 하느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생기게 된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열심히 따르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매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은 상선벌악이라는 말과 상통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구약의 이 정의의 하느님은 오로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있을 때 상과 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세에 대한 그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대한 그 관념이 거의 없었던 시대, 조금씩 그것이 피어났지만 그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시대,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 다음의 세상, 하늘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확신에 가까운 희망을, 그걸 우리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게 되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만큼 그걸 인간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죠. 그래서 이게 구약의 고민입니다. 예수님이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고민이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는 책은 구약에서 제가 볼 때는 욥기입니다. 지혜 문학서에서의 욥기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어떤 철저한 고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 안에서 뭐 나중에 욥기를 하면서도 또 풀어보겠지만 나름대로 답은 내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권력자들과 또 기존의 재력가들은 모두 하느님에게 상을 받은 사람들인가? 라는 물음이 성립합니다. 이 권선징악 책에서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권선징악 인광보는 착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논리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미 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상이 지금 여전히 현세적인 복이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복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현세적인 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착한 사람이 되는 지극한 기득권의 논리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나쁜 사람은 화를 많이 입는데 그럼 여기서 찌질이도 가난한 사람은 이게 하느님한테 벌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자체로 근데 너무 이렇게 하여튼 권력도 많고 재물도 많은 사람은 이미 하느님한테 복을 많이 받아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 정말 못된 놈인데 복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의 심각한 어떤 그 정의로운 하느님의 논리적인 오류가 되죠. 그래서 욥기에서 욥은 이걸 온몸을 바쳐서 부정하는 겁니다. 단지 욥 자신의 어떤 상황을 타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지혜 이 욥기의 저자는 욥이라는 인물을 빌어서 이 고통받는 인간의 고통받는 인간을 하느님 안에서 구하려고 한 거죠. 왜 고통받는 사람이 하느님에게 벌받은 사람인가요? 라는 게 욥기의 물음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아내지는 못하죠. 이게 바로 구약 성서의 한계, 정의로운 하느님의 한계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후기 문학에서 뭐 지혜 문학은 대체로 다 시편 빼고는 거의 다 후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혜 문학이 잘 나와 있고 또 예언서라든지 역사서 후기 쪽에서는 이 부활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나 마카베오기, 그 구약의 역사서의 거의 마지막 끝무리의 책들이죠. 특히나 마카베오기 학원에서 이 이교도에 맞서서 유다인들이 순교하면서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뚜렷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러한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과 다른 겁니다. 이 구약 성서에서의 말미에 나타나는 부활은 육신을 중심으로 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육신의 삶이 끝없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부활은 그 모든 육신이 영으로 수렴된다라는 전혀 반대 의미의 부활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슬람교는 여전히 이 구약의 부활관을 아마도 따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부활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이전의 삶에서 받지 못했던 그 복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어 라는 그 구약적인 한계의 부활에 뭐 어느 정도 아마 이렇게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구약의 한계를 사랑의 하느님이 이제 뒤집어 놓으십니다. 완전히 그냥 엎어버리시는 거죠. 물론 기존의 것을 가지고 엎으시지만 그 사랑의 하느님은 이 구약의 정의의 하느님 안에서 이 복의 개념이 땅 위에 머무르고 있던 것을 저기 하늘로 끌어올려 가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의 제일 좋은 복은 현세적인 복이죠. 오래 살고 재산, 권력 많이 갖고 있고 자녀들 잘 낳아가지고 자녀들 잘 키워서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물려주고 죽는 게 구약에서의 궁극적인 복인데 그런데 그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는 그 구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이 궁극적인 복이 아니다. 그거는 수단일 뿐이다. 그거를 너희들이 잘 나누어야지만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나눔을 정의에 입각해서 나누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 나눔을 사랑에 입각해서, 그래서 훨씬 나눔이 깊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나눔을 하는 사람과 신앙 밖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은 또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복은 죽은 다음에 하느님과 일치하는 게 제일 큰 복이다. 예, 그렇게 일치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약에서 궁극적인 복이라 하던 것들을 고통을 받든 복을 받든 그걸 하느님 이름 안에서 내가 승화시킬 때 이 마지막 최후의 진짜 궁극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궁극적인 복은 죽음 다음에 하느님께 그대로 돌아가서 사랑이신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는 게 우리가 취하는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던 복의 개념을 하늘로 이렇게 올리신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땅에서만 해결하려고 들었던 정의로운 하느님의 개념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선보락은 현세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연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복도 고통도 절대로 그것이 내가 받는 것이 고통이라고 해서 그게 벌이 아니고 그것이 또 나를 깨우쳐주는 하나의 은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그걸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그 돈을 내가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 돈이 나의 영혼을 해치는 오히려 벌이나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로 그 궁극적인 심판, 네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는 하늘나라로 연장이 된다. 그 연장이라는 건 하느님이 마지막 날까지 인간을 기다려주신다. 그래서 그 뭐 동양에도 그런 사상들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읽다 보면 다 통하게 되죠. 하느님이 기다리신다는 걸 사람들은 하느님이 침묵한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침묵한다지만 침묵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도덕경, 동양의 도덕경을 보면 그 하늘 그물은 성그러도 어느 것 하나 놓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물, 인간이 살아갈 때는 저 그물, 저 큰 그물코에 뭘 걸리겠냐라고 이렇게 그 신을 탓하지만, 모든 걸 다 놔두고 계신 듯 하지만 결국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그물에 다 걸리게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하느님은 이 신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게 서양이든 동양이든 결국 깊은 기도 안에서는 공통적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그 사랑 안에는 뭐 이 기다림이라는 건 당연히 들어가니까요. 그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모습에 대한 혼돈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확실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이 어려운 이유는 무서운 하느님과 정의로운 하느님과 약간의 사랑의 하느님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냥 살다 보면 이게 튀어올랐다가 또 저게 튀어올랐다가 하니까 인간들이 그 영감을,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쓰긴 합니다만 그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죠.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전체 사랑이라는 걸로 쫙 정리를 하니까 복음은 그나마 좀 쉬운 겁니다. 명확하게 다가오죠, 사랑의 하느님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느님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하느님으로 그 구약의 하느님을 잘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성경 공부가 된다라고도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에 내 그 현세의 복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오래 살고 어떻게든 재물을 모으고 어떻게든 재산의 중요한 부분인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하느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구원 안에서 만나게 되는 하느님이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가치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 성서의 가치관을 완전히 엎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부활의 조건은 할례도 아니고 유다인도 아니고 성전 제사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진정한 복이다. 고통을 받아도 그 고통을 가지고도 내가 사랑을 실천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들과 훨씬 많이 공감,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잖아요. 고통도 복이고 사실 복도, 세속적인 복도 내가 그걸 가지고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복이, 어떻게 내가 그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복도 되고 아니면 벌도 되는 건 사실은 인간의 그 자유 안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그 하느님의 사랑과 그 하늘나라라는 그 개념이 이제 구약의 그런 것들을 완전히 넘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과 벌의 개념이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확장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답이 주어졌죠. 사랑으로서의 하느님. 그러면은 그게 해결됐습니까? 우리 신앙은 해결은 안 되죠. 제가 머릿속으로만 그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지만 답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해결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희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걸 갖다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처럼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신앙은 사실 답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답을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하느님을 우리가 이제 알지만 그 알물 실천하는 게 이제 신앙이고 어렵지만 그게 이제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거죠. 예,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